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10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위에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다는 것 아마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기각과 또 찬성 결정을 앞두고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대립 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는 태극기파 장로님과 촛불파 장로님이 나뉘어져서 분란이 일어났다는 기독교 뉴스도 보았습니다. 가족끼리도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긴장 관계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40년, 50년 지기 우정이 서로 이 문제로 인해서 멱살을 잡고 싸웠다고 하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온 나라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와 맞지 않으면은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교과서 문제와 검정교과서 문제도 시끄럽습니다. 더불어서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중국의 보복이 실제로 지금 우리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아주 나쁜 나라예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 동쪽, 우리나라 서쪽이죠. 그곳에 미사일 부대를 설치를 해두고 있다고 그러죠.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드를 배치하면은 중국의 그 모든 미사일 운용하는 것들이 다 보이죠.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신들은 그렇게 해놓고 우리나라가 안보를 위해서 사드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이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우리 경제에 지금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합동훈련이 조만간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핑계대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지구 최강의 최고의 무기들이 지금 속속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무슨 일이 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금방이라도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할 것이라고 하는 전쟁 시나리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 한반도 그것도 절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대적으로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했고 어떻게 희생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3.1절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19년 3월 1일 정오 일본의 지배하에서 독립을 하고자 전 세계를 향하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33인의 민족 지도자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이 한 10% 정도 미만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33인 중에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나라 사랑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뒤에 숨어있지 아니했고 앞에 나서서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독립투사들 중에서 아주 유명했던 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들을 보면은 윤봉길 의사도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동포여, 더 살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기회를 나는 선택했습니다. 안녕히, 안녕히들 계십시오. 그리고 포탄을 던져서 그리고는 잡혀서 24세에 총살을 당했습니다. 김구 선생님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오직 대한 독립이요.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세 번째 물으셔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매봉교회를 다니고 있던 유관순 여사, 유관순 여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16세에 감옥살이를 시작을 해서 18세에 감옥에서 숱한 고문을 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한 유관순 여사입니다. 이외에도 이상재 선생님, 이준열사, 조만식 장로님, 주기칠 목사님 이들 모두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3.1 운동 당시에 형사 일지에 기록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순사들에게 3.1 운동의 주동자들을 잡아들려라고 명령을 냈습니다. 그러자 순사들이 어떻게 주동자들을 잡아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서장이 하는 말이 가서 기독교인이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모두 잡아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서장했던 말이 있죠.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할 줄을 모른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었고 나라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일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905년도에 초판 발행한 윤치호의 찬미가, 찬송가를 말합니다. 찬미가 14쪽에 보면은 애국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1908년에 재판을 인쇄했습니다. 이 찬미가 초판 1905년과 재판했던 1908년 그 사이에는 1907년도가 있죠. 1907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해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찬미가 14쪽을 펼쳐놓고 이 애국가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민족의 가장 어두운 때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1905년 을사 늑약이 있었죠. 을사 늑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때 일본의 강제에 의해서 이 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사 늑약, 1907년도 고종의 퇴위. 이와 같은 일제의 만행을 보면서 민족적 울분이 절정에 달아있을 그때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나라 사랑을 이 애국적 노래에 담아서 교회에서 불렀습니다. 지금의 애국가가 1907년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불렀던 그 가사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기독교가 우리 민족과 정신세계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쳤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나라 잃은 서름을 애국가에 담아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불렀던 성도들의 가슴 속에 눈물이 있었을 것이고 불이 타올랐을 것입니다. 당시 이 노래는 올랭드 사인의 곡에 이 애국가 가사를 붙여서 불렀습니다. 가사는 비슷하지만은 곡은 좀 다르죠. 곡은 석별의 정이라고 알고 있는 그 노래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러한 곡을 곡에다가 이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찬미가 제14장 애국적 찬양, 이거는 역사 사료에 이미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으고 닳도록, 가사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히 보전하세. 교회에서 찬송가로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무궁화 산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히 보전하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널리 불려지던 이 애국적 찬양이 기독교의 영역을 넘어서서 일반 백성들도 많이 부르다가 1945년 8월 15일에 이 애국적 찬양을 정식으로 애국가로 채택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찬송가가 애국가가 된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던 주의 백성들이 나라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지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송가를 보면은 이 나라를 얼마나 생각을 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 찬송들 중에 한 곡을 선정을 했는데요, 주여 평화 줍소서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4절과 6절 그리고 후렴 부분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이 찬송가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그 곡에 맞추어서 부르면 됩니다. 4절 말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민족 죄값으로 주의 징계 받으나 십자가의 보혈로 써 주여 자유 주소서. 민족 위해 이 몸 바쳐 지금 간구하오니 평화 안이 주시려면 나를 죽여 주소서. 예수여 오소서,
내 나라에 오시사 모든 환난 제하시고 주여 평화 주소서.
주여 나의 민족에게 자유를 주소서. 평화를 안해 주시려면은 나를 죽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이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찬송 부를 때에 그들 가슴 속에서 얼마나 눈물이 많이 솟아올랐겠습니까?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나가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은 당시 일본이었죠.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소위 종북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져서 한쪽에서는 촛불을 들고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또 촛불을 들었다고 해서 다 또 종북 좌파는 아닙니다. 이들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물고 늘어지면은 우리만 손해이고 주변국들만 웃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혼란스러움을 틈타서 북한이 손길을 이 가운데 미치고 있는 증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면에서 이 나라가 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국가가 위기를 당해 있을 이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관망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큰 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이 땅을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독립을 쟁취하지 않았었습니까? 유관순에 관한 그 글들을 읽어보면요, 눈물 흘리지 않고서는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 16세 된 어린 소녀가 대한민국 이 나라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나갔다가 잡혀서 얼마나 많은 숱한 고문을 당하다가 죽어갔는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지금 나라가 사실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공산 사상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에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위기가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죠.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있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흘러나왔죠. 단순한 물이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강을 이룰 정도로 엄청난 물이 솟아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를 흘러나가면서 300만 명 이상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축제 분위기였죠. 다들 풍부한 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던 바로 그때, 바로 그때에 아말렉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시냐 하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잠시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는 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나는 자족하고 있다. 너희들도 자족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서 돈이 많고 건강이 좋아서 그래서 자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쫓겨다니고 죽을 고생을 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니까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나는 만족한다, 나는 자족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러셨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뭔가 잘 되어야 합니다. 돈도 잘 벌어야 합니다.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의 백성의 만족감은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역경 가운데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을 하니까 그 속에서 승리를 노래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은혜를 더 확실하게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날이 문제의 연속일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고 이제 살만하다 싶으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걸어왔죠. 아말렉이 왜 악하냐면은 이 아말렉이 정면으로 전쟁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후면을 쳤습니다. 후면에는 누가 있습니까? 노약자들이 있죠. 여자들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후미에 있습니다. 비겁한 전쟁을 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연약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누구를 접선을 하느냐 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접선을 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동조를 해주고 그러면서 세력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작전을 구사하죠. 신천지의 작전에 딱 그와 같습니다. 지난주에 신천지가 두 사람이 교회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왜요? 신천지에 대해서 목사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신천지가 숨어서 자신의 신분을 숨어서 숨겨놓고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드러내놓고 활동을 해도 될 정도의 세력을 이미 대구에서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에 신천지들이 막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면서 여러분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혹시 이곳에 신천지 관계자분 계시면은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전체를 무너뜨린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교회 외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으면 빨리 알려주십시오. 십중팔구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압니다. 교회마다 약한 부분들이 다 있죠. 불평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접선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만약 피하게 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졸립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고 암말락의 종이 될 수가 있고 광야 생활 내내 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위기에 몰려 있을 때에 모세가 선택한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 장군에게 젊은이들을 모아서 칼을 차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젊은 여호수아에게 젊은이들을 모아서 칼을 차고 나가서 싸우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육적인 싸움조고 또 하나는 영적인 싸움조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처방을 했습니다. 보통 이와 같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군대를 조직을 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전략을 세우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육적인 싸움조를 조직을 냈고 영적인 싸움조도 조직을 냈습니다. 산 아래와 산 위 작전을 다 쓴 것입니다. 산 아래의 싸움은 실제로 칼을 들고 싸워야 하는 그러한 장소이고 산 위의 싸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하나님 교회의 권세를 요청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도 해야 하지만은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에도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일도 하고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 질문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자리와 열심히 일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제가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 대답을 못하시겠죠. 우리는 보통 열심히 일하고 행동을 열심히 하는 것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승패는 여호수아 장군의 칼날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모세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죠.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드는 이 행위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손을 드는 이 행위는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희한하게도 모세의 손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영적인 전쟁이죠. 이런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비록 군대를 천만 명을 이끌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천만 명의 군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전쟁에서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설령 군대를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16만 5천 명을 죽였던 천사를 보내어서 이기게 하셨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중요한 자리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였죠. 여러분 이것을 아신다면은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물론 여호수아 장군처럼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를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결정권은 사실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좌우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 전쟁의 방법을 기록하게 하고 다 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수아 장군은 자신이 잘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이긴 줄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우의 기도 없이는 결코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긴 것 같아도 사실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질문 하나 더 던지겠습니다. 태극기가 이길까요? 촛불이 이길까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배우의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을 계획하고 있는 자들의 계획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이 나라에 기도하는 수많은 거룩한 무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는 어죽이 떠죽이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위정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만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시면 행동하셔도 됩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 자리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영적인 이 싸움의 자리에 앉는 것 결탄코 쉬운 것 아닙니다. 모세의 손이 자꾸만 내려왔죠. 손을 들면 이긴다는 것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영적인 싸움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돌에 앉히죠. 그리고 아론과 우리 옆에서 모세의 손을 이렇게 붙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손이 내려오면 우리의 젊은이들, 아들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죽어나가니까 이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올리고 있어야 되고 눈물 나도 손을 들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목사나 장로라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매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어떨 때는 피곤해서 어떨 때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일깨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는 데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일깨워야 하는 이유는 힘들어서 그래도 힘을 내어서 일어서라는 것이죠. 주저앉았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아말렉이 얼마나 호전적인 민족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가장 많은 변명이 무슨 변명입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들 바빠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결혼해야 되니까 참석 못합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까 시험적으로 가려고 나가봐야 됩니다. 난 사업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다들 바빠서 시간이 좀 되면 피곤해서 그래서 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준 해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하면서 팔을 붙들어준 아론과 훌은 모세만큼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칼싸움을 잘하고 전략전술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래서 이긴 것이죠. 싸움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후세에 교육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기게 했다. 여러분 서로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갔는데 왜 당신은 나가지 않냐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물고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왜 저밖에 안 남았습니까? 몇 번이나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들 어디 갔습니까? 왜 나만 남아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엘리야야 내가 숨겨둔 7천명의 용사가 있다. 내가 숨겨두었다. 내가 그들을 안전하게 숨겨두었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내 7천명의 용사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야답게 엘리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7천명의 숨겨져 있던 용사들이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었고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손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 하나를 두고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 세력이 또 우리나라를 잠식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나가도 부족할 판인데 우리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마지막에 가면 누가 악을 계획을 했고 악을 행한 자인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제 말이 그냥 우습습니까? 목사님만 그리하시고 나는 편안하게 살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서시면은 네 나라 이렇게 놓고 왔느냐 이런 말씀 듣지 아니하시려면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이곳에 악을 향하는 자들의 계획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기도의 자리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